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3장.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그 시간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 문 옆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서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이 문 옆에 데려다 놓았다. 그는 거기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돈을 달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돈을 주려는 줄 알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내게 은이나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곧 그의 팔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자기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두 사도와 함께 성전뜰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가 늘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놀라서 어리둥절해졌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겨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기로 결정하였으나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그분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구분을 통해 오는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예수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당신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를 통하여 당신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주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뽑아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들 가운데서 또한 예언자를 뽑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이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쫓겨나 멸망을 당할 것이다. 사무엘과 사무엘의 뒤를 이어 예언한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상속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에 그분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일에서 돌아서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일은 주님이시다. 바로와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검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땡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밀으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예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다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열두 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너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으로 더불어 엄청난 사건이요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와 사마리아를 겨우 맴돌던 복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탄력이 붙어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갔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사울이 바로 그 일의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경험을 평생을 잊을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 엄청난 사건을 자신들의 동족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6절과 아그리빠 왕 앞에 26장 12절에서 18절에서 두 번에 걸쳐 회고하는 기록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역시 인간적이고 계산적이며 자신을 위한 열심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신앙생활하는 나와 주님 앞에 주님은 누구신가가 질문되어줘야 하며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만나시면 행여라도 너가 비박하는 예수라고 한탄하실 주님은 아니신지 반드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사울은 대단히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준비된 일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을 가질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죠. 이 사건 이후에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결박된 채로 자기 동족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22장 3절 4절이죠. 이 사실이 앞에 이미 스데반을 죽이는 내용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7장 5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집트에서 모든 학술을 배워 말과 글에 능했던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보겠다고 나가서 최초로 행한 것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건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경험을 회상하면서 자기 동족으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울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수많은 눈길을 받으면서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소신을 펼쳐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게 만족이나 평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을 가져왔을 뿐이었습니다. 26장 14절의 고백을 보면 그렇죠.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 성령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과신으로 행하는 열심은 언제나 주님을 거스르고 자신에게도 만족이 없는 괴로움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것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비로소 주님께서 비추시는 광명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3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예전에 사울에게 있어서 한 번도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애써왔음에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 나중 26장 13절에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달에서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빛 되신 실체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죄진 사람은 자신의 가장 사실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있는 사울에게 그것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빛을 봤을 때에야 허영과 독선과 거짓의 눈을 감게 됩니다. 8절이죠. 죄를 가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을 보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눈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생명의 주,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만이 비로소 감겨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죄와 시기와 질투의 눈은 감기고 의롭고 긍휼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뀝니다. 사울의 눈이 완전히 감겼다가 비늘이 벗어져 다시 떠져서 사물을 봤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그토록 자신이 증오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겠지만 바울의 눈을 감았다가 떠진 사실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다메섹에서 눈을 감았다가 뜨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과거에 잘못되었던 가치를 부끄러워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은 경우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가치의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세 번째는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것이라고 책망받고 있는 내용을 4절 5절에서 봅니다. 자기 딴에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애써왔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의 평가였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 주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이렇게 책망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잘못한 것,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잘못한 것은 주님께 잘못한 것임을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도는 사실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영향력도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집의 벽에 흔히 걸려있는 글귀가 주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매 식사 시간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액자가 걸려있는데 처음에 고백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은 다시 손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말을 엿듣는 사람으로 들립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말이죠. 이런 관념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식탁에나 함께 하시는 그것도 주님이 아닌 손님으로 말입니다. 예수도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나의 인생의 손님으로 존재하는 주님이시라면 나의 생애에는 아무 역할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는 마음 언저리 가장 비좁은 곳에 주님을 모시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욕심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까? 아멘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주인은 시키는 일,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언제나 주인은 무시되고 나 자신의 일이 먼저라면 그것이 어찌 주인을 대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 안타까운 현상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역시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에 발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사시고 저주와 멸망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편리에 따라서만 이용하려는 엄청난 독선을 가지고 살면서 감히 주님을 섬긴다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입술로만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도 않으면서 주인처럼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 각자의 심령에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의미이십니까? 이것은 적어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향하여 물어야 할 신앙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도는 과연 내 인생에게 어떤 존재이며 가치이신가? 이렇게 질문할 때 혹시 주님은 나를 향하여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거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렇다면 사울처럼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에 실제적이어야만 합니다. 사울의 경험은 사실이고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도께서 나의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이 심각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과 따르는 우리 각자의 행동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는데 참으로 주님은 나의 인생을 움직이시고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라고 불러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아니면 나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나의 삶의 언저리에 겨우 끌고 다니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히려 핍박자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새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왕국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암흑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곧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을 먹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니 그 시냇물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방 지역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과 빵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여인은 슬픈 기색을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친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실행하여 그 남은 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지면에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평온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 자신의 몸을 아이 위에 굽힌 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를 보고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렙다는 사르밧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 대신 시돈 사르밧 이방 여인에게 자신을 의탁해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를 마치 이방인처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주변에도 엘리야를 만나기 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도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에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바느질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세상의 관점에서 도르가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르가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바느질이었는데 누가 그것을 뛰어난 재주로 하겠습니까? 산업혁명 이전, 그것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 바느질은 여성이라면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미리암처럼 여선지자도 아니었고 드보라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여성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르가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도르가는 욥바에 살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에는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촌이 대개 그렇듯이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갔다가 궂은 날씨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회 보장제도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으면 모든 수입원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9절 바로 뒤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르가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처럼 보이는 바느질로 당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과부에게 도움을 준 여제자였습니다. 이런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과부들을 위해 만든 옷을 그에게 보여주며 울었습니다. 이야기는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르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바늘과 실이 제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무엇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지만 이제 곧 봄이 찾아오면 우리 주변에 온갖 꽃들이 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슬플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저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저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한다는 사실에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